우리 출애굽기 20장 16절 주어에는 조금 잘못 나와 있는데요. 지난주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5절 출애굽기 20장 16절과 에베소서 4장 25절 두 군데를 찾아 읽겠습니다. 먼저 20장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에베소서 4장 28절 아 25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112문답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 112문 제 9계명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아무에게도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해서는 안 될 뿐더러 남의 등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비방하지 말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이나 기타 경우에 모든 종류의 거짓말과 위증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마귀가 사용하는 수단이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초래합니다.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바르게 말하고 진실되게 고백해야 하며 가능한 나의 이웃의 명예와 위신을 보호하고 진척시켜 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 9계명은 거짓 증거, 이제 거짓 증거는 무엇으로 하는 거 아니? 말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말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한 차원 더 나아가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수단만이 아니라 서로의 인격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얼굴이나 행동에 호감을 갖다가 어느 정도 관계를 지속해 나가다 보면 이제는 그 얼굴 혹은 외모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말의 신빙성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말은 사람과 사람과의 상호 인격적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격적 신뢰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진실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6절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에베소서 4장 25절에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진실과는 거리가 먼 존재로서 거짓과 아첨과 또 간사한 말을 일삼습니다. 주님이 지적한 바대로 사람은 거짓의 아비 마귀로부터 난 자들로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기를 싫어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마치 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제 9계명은 이런 인간의 죄성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거짓의 아비,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아시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 9계명과 관련된 죄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공적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사적이거나 일상적인 삶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공적 자리에서 거짓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내세웠고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재판에는 항상 증인의 진술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의 증언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법정이나 혹은 국회 청문회와 같은 공적 구속력이 있는 이런 장소에서 증언을 할 때는 반드시 증인 선서를 하는데 만약 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그에 상하는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선서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증인의 증언 여부에 따라서 유죄 여부 그리고 형량의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증인에 의해서 범죄자로 판명이 될 경우 그래서 범죄자를 돌로 쳐서 죽일 경우 제일 먼저 돌을 던지는 사람은 증인이었습니다.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뒤따라서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증인의 책임이 그만큼 막중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은 한마디 한마디 말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2개월 전에 제 아내와 함께 그 낮에 그 박찬숙 앵커가 진행하는 그 무슨 프로그램인가 하여튼 거기에서인가 그 뉴스를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위증을 하는 경우가 4,000배가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뭐 100배, 200배도 아니고 일본보다 4,000배를 거짓말 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거짓말 공화국이죠. 내뱉는 것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 일상적인 생활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그것은 뭐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어떤 말을 믿어야 하고 어떤 말을 믿지 말아야 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사악함을 견제하기 위한 율법에 의하면 증인은 한 사람이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두, 세 사람이 증인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보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증언이 없으면 교회 장로를 고소하는 고소를 듣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에 2인 이상의 증인을 두라고 하신 이유는 인간의 거짓됨으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물론 거짓이 없다고 하면 사실은 증인도 필요 없습니다. 범죄한 사람이 자기가 범죄한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다고 하면 피의자의 말만 듣고 심리를 하면 되고 형량을 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건 당사자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증인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증인도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두 명 이상의 증인으로 시비를 확정하라고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증거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진실을 왜곡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때렸는데 때리지 않았다든지 혹은 때리지도 않았는데 때렸다고 증언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에 가깝게 말을 해도 정도를 지나치거나 그 정도에 부족한 경우도 거짓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 정도 잘못했는데 한 50% 정도만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50 정도 잘했는데 100만큼 잘한 것처럼 그렇게 증언을 하는 경우도 역시 거짓 증거에 해당이 됩니다. 본 것과 아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하지 않는 경우도 역시 제9계명을 위반하는 죄에 해당됩니다. 레위기 5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바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역시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지 아니했다라는 것만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범하는 죄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잘못이나 거짓됨을 보고 들었음에도 이로 인해서 문제가 커지고 번거로워질 것을 꺼려서 그저 못 본 척 지나가 버리고 아예 본 것도 진술하지 않으려 하는 세상이 이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6절에 이하에 보면 남에게 만약에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짓 증인이 나타나면 그 증인이 그 이웃을 해치려고 마음먹었던 바대로 그에게 도로 갚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거짓 증거를 해가지고 죄도 없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계획한 바대로 거짓 증거를 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19장 21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말씀은 거짓 증인이 무죄한 자를 해하고자 한 대로 꼭 같이 거짓 증인에게 갚아주어야 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인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거짓 증인을 내세워 어떤 그 사악한 의도를 품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의도한 그대로 거짓 증인에게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이 그 뒤에 뒤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증인의 증언은 참으로 중요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잠언 14장 25절에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은 자기 어떤 인정이나 혹은 자기 이익에 얽매여서 진실 여부를 덮어서는 안 되고 그것과 상관없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판이나 공적 자리에서 행해지는 거짓 증거의 죄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거짓 증거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제9계명은 사생활에서 진실을 말하거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법정에서 증언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9계명을 위반하는 예는 먼저 남의 인격이나 행위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흔히 가리켜 중상모략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죄인의 친구라 그렇게 비난을 했고 세례요한을 가리켜서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정갈은 꼬리에 독을 가지고 다니며 중상자는 그 혀에 독을 가지고 다닌다는 말을 했는데 참으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중산모략하는 자들의 혀는 마치 독사의 독과 같아서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잘못된 유언비어를 유포하게 되어지면 그 피해 당사자는 완전히 어떤 그 사회에서 사장되게 되는 이런 결과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대개 정치권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지요. 지난 대선 때나 이런 데 보면 막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막 잊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있었다고 뭐 뇌물을 받았다고 이렇게 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진실로 믿겨져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버리고 결국은 그를 통해서 큰 피해를 입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장과 축소도 거짓말의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실을 너무 설명을 잘해가지고 침을 튀기면서 있는 사실을 설명하는데 되어진 내용보다 훨씬 재밌고 훨씬 그냥 뻥튀기해서 설명을 합니다. 장난스럽게 하기 위해서건 사람들을 재미있게 해주기 위해서건 어쨌든 사실을 왜곡하면 이것은 다 이 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한 것은 그리고 자신의 장점들은 아주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실수와 약점은 축소합니다. 반대로 남의 장점이나 남이 잘한 것은 그저 대충 이야기를 해버리고 남의 약점이나 실수는 과도하게 떠벌립니다. 수군거리거나 남을 비방하는 것도 구계명 위반입니다. 흔히 이를 가리켜 숙덕공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사실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비록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야기의 주제가 되어 있는 당사자에게 해가 되는 정보를 타인에게 불필요하게 전하는 경우도 이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비록 사실이라고 해도 그걸 불필요하게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 이것도 거짓 증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들의 잘못과 실수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인지 사람들의 잘못과 실수가 화두에 오르기를 은근히 기대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떠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 요즘에 그 모 집사님 좀 얼굴에 안색이 안 좋던데 뭐 좀 집에 일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괜히 자꾸만 뭐 그 실수나 그 허물들을 자꾸 화두에 떠올리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냐면 그냥 자기가 조급해가지고, 예, 은근히 유도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의 죄된 본성은 이처럼 남의 이야기를 하기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나쁜 이야기,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을 떠벌리기를 좋아합니다. 이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의 특징입니다. 남이 잘한 이야기는 그냥 입을 닫고 있고 남이 조금 못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냥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신자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남의 잘못을 타인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1차 자료가 아닌 남에게 전해들은 말,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거짓 소문을 가지고 한 사람을 그냥 판단해버리는데 이것은 아주 위험한 짓입니다. 잠언 18장 17절에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의 진술을 들어보지 않고 섣불리 한 개인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면 반드시 실수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사람을 사귈 때 사람을 가려서 사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는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의 여부입니다. 잠언 11장 13절에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0장 19절에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7장 9절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8장 8절에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흡수력이 아주 빠르다.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독한 죄성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도 잡지를 이렇게 읽다가 모 연예인이 뭐 스캔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뭐부터 보고 싶지요? 그거부터 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사람들의 죄 성향이 대개 그렇습니다.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소식을 듣자 그 소식을 전해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원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가만히 끊고자 했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또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 의가 뭐냐 하면 흔히 그냥 거짓과 잘못은 다 끄집어내는 것이 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의는 전혀 그런 개념과 달라요. 구계명에 해당되는 죄 중에 또 한 가지는 아첨입니다. 아첨은 사실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첨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기 원하는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칭찬해야 될 일이 있으면 마음껏 칭찬해야 되죠.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좋은 부분이 드러나면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옷도 이렇게 아주 스마트하게 잘 입고 아주 깨끗하면 오늘 참 멋져 보인다고 좀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오늘 참 기도가 은혜스러웠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칭찬할 수 있죠. 오늘 참 음식 맛있었습니다. 참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잊지도 않은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아첨하듯이 그리고 뒤에 가서는 뭐 그따위로 일을 했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노골적으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은근히 암시하는 것도 이 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에 대해서 사단이 비난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때 사단이 욥을 비난할 때 암시적인 질문을 동원했습니다. 어떤 질문인고 하니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종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자가 어디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욥이 어떻게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유를 풍성하게 주셔서 사눌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다 하나님이 믿을 만하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복주시니 그가 하나님을 믿은 거 아닙니까? 라는 이런 암시적인 말로 욥을 비난하려고 한 것입니다. 욥이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이 참소하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때로 노골적으로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도 몇 마디 암시적인 말로 사람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그분이 그 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로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 아니? 다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 말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는 거짓말을 썩지 않으면서 기술적으로 사람을 깎아내리는 방식입니다. 물이 좋은 사람은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지요. 그 다음에 침묵도 제9계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9계명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무슨 말을 함으로 범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침묵을 통해서도 이 죄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줘야 되는데 자기 칭찬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입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칭찬을 해도 침묵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그저 묵묵히 듣고 있는 것도 이 죄에 해당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보를 바꿔줘야죠. 요나단은 아비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근거 없이 중상 비방했을 때 이렇게 변호를 했습니다. 다윗은 왕께 득죄하지도 아니했고 그가 왕께 행한 것은 참으로 선한 일이었습니다.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리 하시나이까 라며 적극적으로 다윗을 변호하고 나섰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왜곡된 사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때 그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 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 이런 거짓 증거의 폐가 뭡니까? 첫째로 사람을 불신하게 만들지요. 한 개인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용과 인격은 거짓말 하나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쌓여나갑니다. 결국 그러다가 관계는 완전히 깨어지고 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거짓말이 행해지면 하나님의 교회는 상처를 받는 기관이 되고 세상에 그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이 경각에 달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가?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두고도 그들이 다른 길로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가리켜 흰색 거짓말이라는 논문도 썼는데 과연 이런 거짓말은 가능한 것입니까? 성경은 원칙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라합의 경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합은 자기 생명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생명이나 재산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라합의 경우는 자신의 생명, 자신의 재산이 피해를 입을까 싶어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준 죄가 발각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숨겨주었는데 이는 라합이 하나님 편에 섰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라합이 거짓말을 했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원리는 무엇이에요? 라합이 하나님 편에 섰느냐 사람 편에 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라합의 경우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원수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진리를 드러내면 악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진리를 부분적으로 감추는 것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어떤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다윗에게 기름 붓도록 사무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만약에 사울왕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이려고 되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너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주께 희생제물을 바치려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마침 사울을 만났는데 사울이 어디 가는가 라고 물으니 사무엘이 희생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리러 왔기 때문이에요. 다만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진정한 목적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9계명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제9계명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거나 억울하게 하지 말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밝히는 제도입니다. 시비 판단을 통해서 선을 추구하고 악을 징벌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가 재판 제도입니다. 이런 재판에서 증인의 역할은 매우 지대합니다. 만약 증인으로 나선 사람이 위증을 한다든지 증언을 거부하게 되면 피의자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거짓된 증인으로 증언으로 남을 억울하게 하거나 옳고 그름의 시비 판단을 악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옳은 것은 옳다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성격 좋다는 것이 옳은 것도 뭐 그렇고 그런 것도 뭐 그렇고 이렇게 이런 것이 성격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유익을 위해서 시비를 굳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은 그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 인기 관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매정하게 한두 마디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집착에서 진리를 진리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짓을 드러내는 일로 다수간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과 관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정중하게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맨날 그냥 참고 그냥 뭐 내 편에서 흡수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만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사회가 제대로 진리 가운데 설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일상적인 삶에서 진실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위를 보고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도록 좋은 전달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집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분명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오기만 하면 진실이 호도되는, 호도된다는 말이 뭐예요? 화살 호자라고 굽어진단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전달되기만 하면 이상하게 그냥 바뀌어서 흘러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적어도 우리에게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내적인 성품과 성향이 거룩하고 겸손하고 악의가 없어야 되고 사랑스럽고 온유하고 의로워야 되며 침착하고 정숙하고 참되고 매사에 자상하고 덕스럽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말쟁이들이 천국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 2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주의 성산, 주의 장막 뭐예요? 영생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곧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그 유황 불못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로부터 멀리할 수 있을까? 거짓말은 엄격히 말해서 말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스랍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환상을 보았을 때 뭐라고 고백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다. 그런데 여기서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단순히 입술로 죄를 지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요 도저히 의를 행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임을 절감하고 고백한 말이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구약 정결 규례를 쫓아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이렇게 도전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짓 증거, 악한 생각, 음란 무엇으로 나온다고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주님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의 이익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진리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반대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자연스럽게 진실만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늘 마음을 살펴야 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거짓을 진실처럼 말하려고 하는 죄의 세력들을 색출해내어 성령의 능력으로 죄된 생각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규례에 죄 있는 자는 돌로 치도록 한 것은 즉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도록 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죄성을 죽여야 된다는 사실을 구약적인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 외에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단이요 사단의 자식이요 거짓을 제 것처럼 말하는 아비를 닮아 그저 입에서 나오는 것이 거짓말이요 위급한 상황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지면 순식간에 새로운 알리바이를 만들어내어 자신의 잘못을 가리고자 하는 악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거짓말을 해버리고 마는 이런 악한 본성 자체를 도무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날마다 성령의 통제와 다스림에 있으라 말씀하시고 이런 죄의 세력들을 색출해내어 죽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깨어있지 못한지 그저 그냥 일상생활에서 위급한 상황만 닥치기만 하면 그저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런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영을 모셔드리며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활동과 생각과 모든 행위들을 통제하시도록 날마다 성령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한순간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불현듯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그런 잘못된 죄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공동체에 누를 끼치는 이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주여 원하오니 날마다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뜻과 다스림 가운데 나의 삶이 순복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마다 참으로 진실이요 그래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현상 교인들의 말만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평판을 얻어서 우리의 말의 행실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8장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으니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려오니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모든 정성 들여 주 위해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주님의 능력으사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기리기리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